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소 이른 주일 아침이지만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고 받고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언가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써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 예배는 외적인 경건함과 내적인 순종이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드려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적인 기쁨이나 세속적인 즐거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신 김성규 교수는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불편하며 심판처럼 두려우며 제목이 열거되는 어려운 자리이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존경함 없이 예배하려는 사람의 노력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예배는 적어도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며 어떻게 그릇된 길을 걸어왔는가를 인정하는 시간이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만남인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거룩한 성일이지만 피하는 것이 오히려 상책일 정도로 무서운 날이다. 이러한 형언할 수 없는 두려운 예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용납될 때 감사와 진정한 찬양의 예배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과 순종과 결단이 결여된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예배의 정의를 말했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정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최상의 존재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경외심과 존경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누구에게 입을 맞추다, 손에 키스하다,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예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상의 경외심과 최상의 존경심으로 그 앞에 절하며 엎드려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이유입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가 더 추가되는 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저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예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 찬 사건들과 말씀들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1계명으로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권이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최고의 축복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나 영상기구들이 전혀 없었던 시대이므로 비대면 예배란 있을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오직 공동으로 약속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두려운 나머지 국가의 공권력으로 예배를 통제하고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대치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교회의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6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주십니다. 왜 어디로 오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성전은 거룩한 집이란 뜻입니다. 성전, 거룩한 집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집, 그래서 두 자로 줄여서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은 그냥 집이라고 하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사는 집을 왕궁이라고 그러죠. 왕이 사는 집 왕궁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도 왕이 그곳에 살지 않으면 평민이 사는 그냥 집입니다. 집입니다. 그 집을 왕궁이라 말하지 않는 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거기에 왕이 살면 그건 왕궁입니다. 누가 사느냐가 그 집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 이곳에도 계시고 온 천지 사방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인 이곳, 이 교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둘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신 사제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구별하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 백성에게는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접근했을 경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런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예배의 전통은 제사로 일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역사는 제사 예배에서 찬양과 기도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예배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의 결정적인 종식은 주전 586년 유다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지게 되자 제사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게 되었는데 이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들은 찬양과 기도와 성경 낭독과 설교를 들음으로써 함께 모여 단체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예배, 즉 회당 예배가 된 첫 출발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써 교회는 큰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예배가 중심 생활이었고 예배가 중심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오늘 우리들과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는데 로마의 속국으로서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되지 않는 극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믿는 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했죠. 모이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잖아요. 로마 병정들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자들을 감시하고 잡아서 심지어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주기도 했잖아요. 그런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죽인 그 살벌한 분위기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죽이려고 감옥에 가도 그랬죠. 헤롯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곧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없으면 우리 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믿음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세워갈 수 없게 됩니다. 혼자서 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현장 예배, 성전 예배, 교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사랑과 선행, 믿음과 경건 생활을 서로 나누며 도전과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비성경적이요, 예배를 파괴하는 악한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거짓 예배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직장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축복을 하나님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근본 축복받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두 번의 성정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매매를 하며 상행위를 함으로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면서 장사꾼들을 회초리로 쳐서 쫓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몽둥이로 패서 쫓아냈습니다. 안 나가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며 예수님이 계신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성전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곧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의 성전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24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아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자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배를 드린 자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기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밝은 대낮인데 등불을 들고 아테네 시내를 돌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처럼 대낮인데 등불을 들고 막 거리를 다니며 아테네 시내를 다니면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인적이 드문 깊은 산중도 아니고 캄캄한 밤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다니요. 이 말을 들은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아도 진실한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나는 진실한 한 사람을 찾는 중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이런 한 사람, 진실한 참신앙을 가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뭔가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금 현재 상황을 비춰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의를 행하며 예배를 통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소수일지라도 그들 때문이라도 죄악된 온 성읍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느냐? 예배하는 사람 용서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예루살렘 도성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암덩어리가 온 백성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나 진실함이 없고 예배나 제사를 행식과 외식에 가득 차서 드렸습니다. 번뇌롭게 생각했습니다. 병든 것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는요, 내가 이 성전 예배를 막을 사람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병든 양을 가져와가지고 값도 나가지 않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고 하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버리면 좋겠다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불순종했고 그러니 자연히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도성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빨리 의의를 행하며 예배를 통해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성전으로 오라고 초청하셨고 우리가 성령과 진리를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해야지.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이라 그럽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집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들을 찾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그 장소인 성전에서, 교회에서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것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신학자들도 다른 곳에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기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다른 예배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제 멋대로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그들을 불로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에 대한 답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혼은 규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오느냐? 이 말은 나답과 아비우가 술을 마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비틀거리면서 술 취한 채 하나님을 비웃듯이 제멋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심판받게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멋대로 인간의 편리한 대로 고안된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엄중한 경고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건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왕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제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과 왕권을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게 과시했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도 제사 드릴 수 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립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지 사울 왕이 번제 드리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왕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는 사무엘이 주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 직무에 끼어들어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사울 왕가의 왕의 대가 끊어지고 사울 왕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 멋대로 다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 예배, 비대면 예배 등등의 성경의 예배 규정에 없는 다른 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이 한국교회가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적인 바른 예배는 성경의 규정대로 가장 좋은 어린 양으로 제물과 함께 우리의 지정의가 산 제물이 된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직접 만나는 대면 예배, 진리가 있는 공동체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참된 예배자로 오늘 여러분들 이 성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시편 73편 2절로 28절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손을 붙들고 자기를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복을 받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잘 드리는 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을 모르고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을 안 빼앗기고 그 의미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집중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서울 서초구 서초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낯선 젊은 부인이 하루는 성전에 나와 슬피 울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큰 고통 중에 계시는데 도울 길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미션스쿨에 다녔는데 이 여인이 불신자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미션스쿨에 다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미션스쿨에 이렇게 건너들은 것이 그 속에 그래도 이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위로를 주고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주일 예배에 그 부인이 그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보니까 예배 내내 그 남자는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부인의 아버지와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사연을 듣게 됐는데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배신해서 돈을 다 빼돌리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수소문 끝에 친구의 비신지를 알아내어서 내일 가서 사제폭탄으로 그놈도 죽고 나도 죽으리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어찌나 교회 한 번 가자고 한 번만 가자고 그냥 어려울 때 가서 한 번만 가서 기도 같이 하고 오자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조르기에 아버지는 이제 폭탄을 가지고 친구가 가서 폭탄을 터뜨리고 그도 죽고 자기도 죽고 막 죽어버리려고 산으로 마감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딸이 한 번만 가자고 조르니까 죽기 전에 딸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죽자라고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데 그만 처음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큰 사랑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미운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솟구치고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용솟음 저 올라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배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생명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7절을 다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여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바다도 육지도 그가 만드셨고 그의 손이 지으셨고 심지어는 우리까지 지으신 여호와 앞에 오라, 와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굽혀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도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제사로 언약한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관계 맺으신 분인데, 그 무엇으로 관계 맺었느냐? 예배의 언약으로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배 드릴 때 내 백성이야. 이 말이에요. 예배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무엇의 언약 백성? 예배의 언약 백성이에요. 예배를 들 때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몸도 정결하게 구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산재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구별해 놓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성전으로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생명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십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일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이 주의 날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주일 예배만큼은 생명 걸고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지하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에서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근본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려울 때, 위험할 때 잠시 쉬어가고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시 방학을 하고 다음에 드리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이럴 때 잠시 멈춘다? 아닙니다. 뭐 코로나19 잠시 멈춥시다. 이건데요. 예배는 그런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는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일제 강점기 때도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오란 단어인데 누구에게 입맞추다, 손에 키스하다, 엎드리다, 절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예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상의 경외심과 최상의 존경심으로 그 앞에 절하며 엎드려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 더 추가되는 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생활 핵심이요, 본질이고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저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예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예배로 가득 찬 사건들과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 성전으로 오라고 초청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초청해서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오늘 우리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멋대로 예배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성전 예배를 끝까지 지키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권으로, 공권력으로 우리가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정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럴 때라도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